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의 여파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12일 기준 정저우 상품 거래소에서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석탄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시성은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 올해 중국 전체 석탄 공급량의 3분의 1이 산시성 내 광산에서 나왔습니다. 산시성 당국은 이번 홍수와 관련해 석탄 광산 60개와 비석탄 광산 372개의 채굴 작업과 위험한 화학 공장 14개의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BBC 방송은 현재 중국이 심각한 석탄 재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시성의 석탄 채굴 중단은 전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1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주 진유는 1.5% 상승한 배럴당 80.25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82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배럴당 82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1.47% 급등해 배럴당 8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은 중국 등 주요 경제국에서 전기와 휘발유 부족을 유발하며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앞서 지난 4일 오는 11월에도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성명에서 산유국들이 11월에도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12일 장중 터키 리라화는 미화 1달러당 9.037일 리라에 거래됐습니다. 1달러당 9 리라를 넘어선 것은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라화는 올해 초와 비교할 때약 1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번 터키 리라화의 급락은 지난달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9%에서 18%로 인하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스스로를 금리의 적이라고 일컫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간섭이라는 지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라트 체틴카야 전 중앙은행장을 해임했고 이후 2년 3개월 동안 3번이나 중앙은행장을 교체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습니다. 한국은 12일 오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치른 이란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3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시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날의 무승부로 한국은 2승 2무 승점 8로 3승 1무 승점 10점인 이란에 이은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축구연맹 FIFA 세계 랭킹 22위로 한국 36위보다 14단계 높은 나라로 한국은 그동안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단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팀은 다음 달 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홈에서 5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해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 부담률이 12% 급증한 8,6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멀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11일 공개한 국제 채무 통계 2022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소득 국가들의 취약성이 급증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채무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저소득과 중위소득 국가들의 외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5.3% 증가한 8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부 부채 증가율이 국민 총 소득과 수출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며 중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들의 외부 부채 대비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5%에서 42%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 정책으로 천명하며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돈 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인 한이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하며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례적으로 전람회라는 형식으로 첨단 무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1일 3대 혁명 전시관에서 개최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기념연설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하에서 그에 상응한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게 지상 책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고 진단하고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인 2018년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이 조성된 시기로 이후 2019년 4월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미북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미국이나 한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면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을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며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미사일 개발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를 넘은 노골화된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비 현대화 명분으로 대북 억지력을 내세우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며 북한의 자위적 권리를 훼손하려고 할 경우 용납하지 않고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한국의 자신들에 대한 이중 기준을 비난한 데 대해 남북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남북관계라는 게 어느 일방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 관철하는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며 그간 마련된 여러 남북 간 합의를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중기준과 관련한 이견과 입장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주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상황을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 활동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안 한다라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위권 행사를 나만 제약당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주변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규모라든가 장비의 어떤 수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냉전 시기를 이미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북한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의 명분을 포괄적인 전쟁 억제력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연설 기조로 볼 때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 내용을 이번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나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 군비 경쟁 프레임을 내세워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게 김 위원장 연설의 핵심이라며 특히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이중기준 문제를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북한의 그런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북한이 저는 그걸 노리고 있더니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것들을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철천지 원수라며 적대시했던 미국을 김 위원장이 직접 주적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협상 의지를 보인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에 북한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는 당창건 76도를 맞아 기획된 열병식을 대신한 새로운 방식의 무력시위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람회에 지난 5년간 개발한 무장 장비들이 전시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행사를 대규모 열병식에 못지않은 일대 국력 시위로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람회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O-15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전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람회를 통해 공개된 장비 등에 대해선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협상 여지를 남겨놓으면서도 전람회를 통해선 핵무력 증강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협상의 의지는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전람회를 통해서 북한은 사실은 단거리에서부터 중거리, 장거리까지 각종 탄도미사일에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식별 표시를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에게 지금 대화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모 교수는 북한의 이례적인 국방 전람회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정상적인 자위력 강화 차원의 활동임을 부각시키려는 계산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죠. 하나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심각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김정은 정권의 어떤 독재성을, 억압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쇄하면서도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한 거죠.
전람회에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 위원장의 의전을 맡은 현송월 당 부부장도 전람회장을 돌아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I가 2021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 태도 보고서에서 공개한 이 같은 수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였던 지난해 31%에서 13%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KIA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49%로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33%로 다소 줄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가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86%로 지난해 84%와 비슷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75%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미한 군사동맹과 관련해선 지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18%로 줄었습니다. 반면 그대로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2%에서 27%로 늘었습니다. 미한 동맹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는 64%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지난해 49%에서 올해 50%로 비슷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핵합의를 이뤄도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1%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83%에서 올해는 79%로 다소 줄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는 응답자도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48%로 줄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51%로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KIA의 이번 보고서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성인 1,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5%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돈 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인 타니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에 따르면 올해 44살인 타니뱅은 11일 싱가포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두 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13개의 유사한 혐의들은 선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 OFAC은 지난 2018년 10월 25일 타니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OFAC은 타니뱅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다며 이를 위해 대금 지불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관련 조사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를 분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니뱅 등이 금융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하면서 계좌이체가 거절됐을 당시에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같은 날 타니뱅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 FBI를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기념연설에서 앞으로 5년 내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연설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는 없었고 핵이나 미사일 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골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11일 VOA에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현재 경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전략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definitely probably the toughest time since he's been in power. He's got the COVID situation, which has led to a self-imposed lockdown.
고스 국장은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자연재해, 제재 등을 모두 직면하면서 경제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내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the one way you can show us that your policy has changed from being hostile to being engagement would be to lift sanctions. I think that's the unstated message.
김 위원장이 경제에 집중할 때 대외적으로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는 제재를 해제해야 적대 정책이 관여 정책으로 바뀐 것을 알겠다라는 점이라며 국제사회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11일 VOA에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 강력한 간접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eading between the lines, you know, he is still blaming everything on external factors. You know, whether it's COVID, whether it's natural disasters.
맥스웰 연구원은 행간을 읽으면 김정은이 아직도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코로나, 자연재해,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11일 VOA에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북한의 성명들은 물론 국내적, 대외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ntion sanctions. He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ntion the United States or Korea to basically get our attention vis-a-vis sanctions.
김 연구원은 김정은은 제재나 미국,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미국과 한국이 특히 코로나 시대의 북한 내부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설은 미국과 한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김정은은 그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아도 전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연설이 김정은이 국내 상황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상을 언급한 것도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1일 VOA에 올해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연설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사상 초유의 난관이 겹사였다, 엄혹한 정세 등을 언급하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시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 성장의 동력인 무역과 시장 활동의 위축을 최악의 경제난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2017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북한의 무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87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브라운 교수는 그 액수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며 극도로 낮은 수준에서 조금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중 국경을 다시 연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너무나 집단적이고 심각한 국가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see anything in what he's been saying is a new policy line. He's sort of thinking, well, we have a need to have a better plan. But what is the plan? That's that.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아무런 새로운 것을 보지 못했다며 더 좋은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10년 전 집권 초기에 공장과 농장, 기업에 자유를 주며 탈중앙화를 추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사유화를 추진해야 경제적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표한 5개년 계획들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화되는 경제난과 민생악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장기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수확기를 맞아 가을 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경 남북도 일대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 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즉 강냉이 수확은 9월에 끝났고 최근에는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송시 성도 남세전문협동 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가을 거지 준비를 간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추수를 독려하는 기사를 싣고 올해 국가정책에서 제일 중대사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작황이 평년작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감자 등 모두 440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8월 이후 폭염과 함께 비료 부족 등으로 농사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달 내내 폭염 그거 기온이 꽤 높았어요. 8월 달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왔죠. 8월 달에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황해도, 황해 남북도, 평안 남북도 거기가 곡창지 되니까 그쪽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을 거지는 시작됐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벼베기는 시작됐지만 추수는 12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추수를 하려면 논에 물을 빼고 벼를 베야 합니다. 그 후 벼를 말린 다음 벼단을 탈곡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탈곡을 하고 곡식을 자료에 담아 국가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와 군에 설치된 양정사업소가 곡물을 도정해 배급하거나 판매합니다. 기계화가 잘 된 한국에서는 벼베기부터 탈곡까지 모든 작업이 현장에서 콤바인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수백 명이 달라붙어 벼를 베고 이를 옮겨 탈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햅쌀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지금은 거의 인력이 동원돼서 40일 내지 많게는 60일까지 그 낫을 가지고 그 가위급이라 하는 경우가 요즘은 기본적입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쌀 가격이 올라 주민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people have to eat, so there's a market for rice that has a much higher price.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간부나 보위부, 교원,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개인 장사를 하든지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장마당 쌀값은 킬로그램에 4,000원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면 한 달에 24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화로 30달러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7월 들어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의 쌀값은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 24만 원이었던 한 달 식량 구입비가 두 배 가까운 42만 원이 된 겁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시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21개월 넘게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돈이 없어 식량을 사 먹기 힘든 실정이라고 북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랄까요? 중가운데층 그런 가족들도 전혀 이제 신사알바 못 먹고 아 이제 옥수수로만 기니를 연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0월 1일 북한의 쌀값은 5,600원인 반면 옥수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옥수수 수확이 9월에 끝났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비교적 가격이 낮은 옥수수를 사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신호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whenever it gets corn gets higher than 2-1 like right now, that may probably means a little bit of some hunger because people are substituting corn for rice.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일대는 연말까지 식량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중앙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함경남북도의 식량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양강도부터 그 함경남북도 뭐 주로 거기가 해당이 될 텐데 뭐 사실은 중국에서 그 식량이 건너와야 되거든요. 예년 같으면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 해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계층은 뭐 그 식량이 그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배급도 안 되고 취약계층은 사 먹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금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식량난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대로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8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당국은 쌀 가격을 4,000원, 옥수수는 2,000원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총살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부분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쌀값은 7월 들어 6,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5,200원에서 5,6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재고가 부족해 쌀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급 가격을 잡으려면은 당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요한 그 중요 시장마다 식량 공급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이제 당국에서 공급하기도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게 당국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는 예쁘죠.
북한의 식량난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남북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던 북한은 10월 4일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 씨 박사는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are desperate for some kind of aid,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get from South Korea. This would include food aid.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선 연결이 남북 간 대화와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마지막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7년 중국으로 건너간 권수정 씨는 북송되기를 세 차례 또 탈북을 거듭했고 가난과 기근에 찌든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20대 청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중국 땅을 떠날 수 있었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2009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그 응어리가 가슴 한켠에 남아있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삶이 더 값진 것이라는 40대 여성 권수정 씨. 수정 씨는 자신이 누리는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 있을 때 천진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탈병을 한 거죠. 그 애가 저보다 한 4살을 어리는데 탈병을 했어요. 군복을 입은 상태로 걔가 그 해령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제대되기 며칠 안 앞두고. 근데 그 애가 천진에 이렇게 중국으로 오는 게 그냥 허망 올 수는 없잖아요. 팔려간 거예요. 천진 탕산이란데 여자애인데 탕산인데 팔려가서 그 애가 4살짜리 거기서 애가 4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그래서 걔를 보니까 막 진짜 저도 그때 북한 사람 처음 보고 하다 나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게 제가 불쌍해서 제가 그때 집을 맡은 집에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저게 저 때문에 잡힌 거죠. 저게 제가 딸을 그때 데려왔거든요. 시집에서 딸을 그냥 데리고 나왔는데 시집에서 저를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서 걔는 잡혀갔는데 걔는 군사복무 기간에 도망쳐 나왔으니까 잡혀갔으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거예요.
애초에 북한에서 태어나질 않았더라면 내가 중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신고를 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수정 씨에게 친구의 죽음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정치권에서.
네, 그때 걔 집 주소를 삼촌이가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살 때 연락을 띄었는데 그 부모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른다고 우린 연락이 안 돼가서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평생 내가 그 애 아들한테도 내가 죄인이었고 평생 물론 고마운 사람들은 많지만은 기억에 가끔 제일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죽어서도 얘를 못 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 진짜 미안하고 죄스럽고 행복해지면은 행복해질수록 그런 옛날 과거가 떠올라지고 그리고 뭐 지나온 시간들이 되돌아보게 되고 그 이게 좋은 추억보다도 가슴 아픈 과거로 남는 거 쉽게 잊어는 안 지더라고요.
행복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아픔들. 수정 씨는 외면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북한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고향을 갈 겁니다.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북하기 전 봉분도 없는 할머니의 묘가 기억납니다.
저기 할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할머니 좀만 고생하면 내가 이따 할머니 호강시켜줬는데 그 약속 못 지켰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는 안 죽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옥척 같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랑 다 같은 산에 묻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거예요. 하도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산에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묘만 많이 보인다고 그 묘도 제대로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 묘를 이렇게 막 그냥 평평하게 봉분 없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저 할머니가 평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다니까 항상 저보고 네가 동생들을 항상 책임을 줘야 된다고 그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켜드렸어요. 할머니 그러면 하고픈 말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하고 할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 제가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오래전 그 땅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은 40대 탈북 여성 수정 씨의 현재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북한 사람 친절진을 열심히 사는데 살다 너무 지치고 진짜 살려고 너무 막 진짜 노력을 하는데 안 따질 때 자그만 우리 힘이라도 받침돌이 되어주고 걸음돌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진심으로 있어요.
미국 생활 올해로 4년.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할 많은 나날들을 바라보는 권수정 씨. 수정 씨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도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미국에 지금 4년을 사는데 미국은 남이 그러니까 생활에 개인치 않고 터치를 안 하고 오직 자기만이 진짜 완전한 자본주의. 진짜 완전한 자본주의. 제가 그러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만큼 경제적으로 따른다고. 저는 거기에 미국에는 돈을 버는 데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자에는 그래도 중부도 그렇지만 배신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씨는 누구든 미국에 온다면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꾸준함만 있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라 말합니다. 암수술 이후 남편의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장기간 쉼을 갖고 있는 수정 씨. 요즘엔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음식을 하는데 되게 침이 들었어요. 제 동생 같으면 저희 집에 그때 와서 된장국 먹었는데 언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겠는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언니 아니 이제 진짜 가정주부 다 됐대요. 음식도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한다 뭐 때문에 이게 맛이 없구나 알게 되었고.
2021년 연말을 맞이하는 수정 씨는 가족들과의 연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신랑 회사가 크리스마스 때 좀 바쁘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면은 저기 동생들이랑 같이 저기 그 스키 타러 가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올해는 첫눈인데 우리 스키 타러 가자고. 작년에 못 갔어요. 작년에 코로나 돼서 못 가고 올해는 꼭 애들이랑 같이 저기 스키장에 가자고. 여기 눈이 없잖아. 눈은 못 본 지도 몇 년 됐어요.
2022년도 혹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막내를 빨리 데려와서 잘 케어하는 게 첫째, 저 큰애들은 괜찮은데 잘 케어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남편한테도 그러거든요.
평범한 40대 탈북 여성의 한 해는 또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권수정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는 서부 오레건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3도, 양덕 아침 7도, 낮 20도, 신의주 아침 10도, 낮 21도, 부성 아침 9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 21도, 반개 아침 4도, 낮 21도, 끼천 아침 6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23도, 개성 아침 13도, 낮 24도, 하리원 아침 11도, 낮 23도, 신계 아침 10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12도, 낮 20도, 장전 아침 14도, 낮 20도, 평강 아침 7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함경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9도, 낮 21도, 장진 아침 0도, 낮 16도, 성진 아침 8도, 낮 18도, 김책 아침 9도, 낮 1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삼지연은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1도, 낮 21도, 김영관 아침 0도, 낮 18도, 삼지연 아침 영하 1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보편적인 인권 개선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future will belong to those who unleash the potential of their people, not those who stifle it. The future will belong to those who give their people the ability to breathe
free.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쉴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지 철권 통치로 숨막히게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권위주의는 민주주의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살아있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lives in the anti-corruption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the journalists, the peace protesters.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부정부패 척결에서, 인권 보호에서, 언론 보도에서, 또 벨라루스, 버마, 쿠바, 베네수엘라,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용감한 여성과 남성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 대량 살상을 저지른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동구권 몰도바에서는 시민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보다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민주세력의 표를 던졌습니다. 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첫 투표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moment where we must prove ourselves the equals of those who come before us who with vision and values.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세대가 과거의 선배들에게 우리 공동의 미래와 비전과 가치 그리고 결의를 입증해 보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은 전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지난 70년간 비교적 평화와 국제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기초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 통화기금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1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의 6.0%에서 5.9%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2대 경제대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0%로 내놨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1.0%포인트 떨어진 6.0%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특히 이번 전망은 미국이 4조 달러에 달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 성장률 추가 하향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전망치 역시 하락했는데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8.0%로 전망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지적했습니다. 1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중징유는 1.5% 상승한 배럴당 80.25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82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배럴당 82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1.47% 급등해 배럴당 83.6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은 중국 등 주요 경제국에서 전기와 휘발유 부족을 유발하며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터키 리라와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12일 장중 터키 리라와는 미화 1달러당 9.037 리라에 거래됐습니다. 1달러당 9 리라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리라화는 올해 초와 비교할 때 약 1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번 터키 리라화의 급락은 지난달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9%에서 18%로 인하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스스로를 금리의 적이라고 일컫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간섭이라는 지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라트 세틴카야 전 중앙은행장을 해임했고 이후 2년 3개월 동안 3번이나 중앙은행장을 교체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습니다. 한국은 12일 오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치른 이란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3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31분 알리에르자 자한 바흐시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2승 2무 승점 8로 3승 1무 승점 11안에 이은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축구연맹 FIFA 세계 랭킹 22위로 한국 36위보다 14단계 높은 나라로 한국은 그동안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팀은 다음 달 11일 아랍에미리트와 홈에서 5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해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 부담률이 12% 급증한 8,6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멀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11일 공개한 국제 채무 통계 2022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소득 국가들의 취약성이 급증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채무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멀페스 총재는 세계 최빈국의 절반 이상이 부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채무 수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저소득과 중위소득 국가들의 외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5.3% 증가한 8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10월 13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